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성금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1절의 시작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7장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평생 붙잡고 씨름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서 무섭게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잔재, 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내 육체가 죄의 능력에 장악당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좀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화도 덜 내고 말도 좀 곱게 하고 갈등도 더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직 조금씩 스물스물 그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도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알립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옛사람의 잔재와 끊임없는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어도 병에 걸리면 몸이 괴롭고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기쁨이 없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구원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세력이죠.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평생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이 이길 수 없다면 인간적인 힘으로 선거하게 싸움에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을 찬양했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의 본문 1절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연거푸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쑥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전장에서 낙오되었습니다. 그를 사방에서 적이 둘러싸고 공격을 해옵니다. 군인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와 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오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옆에 보니까 요새가 있습니다. 군인은 필사적으로 그 요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요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적군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죠.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바로 갈보리 십자가죠.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새와 같은 만세 반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싸워야 되는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주님 안으로 피해 들어와야만 합니다. 사탄은 결코 십자가의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하죠. 또 집안 식구 중에 월남한 사람 가족이 있거나 또 탈북자가 있으면 또 신분이 불량하다 그래서 또 정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매를 맞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사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이 남쪽으로 탈출했다고 칩시다. 바로 그 순간 북한의 그 마수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말도 안 되는 악하고 무서운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는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북한 땅에서 잘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법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은혜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마귀의 땅의 사망과 정죄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항상 나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성령 안에 딱 사로잡히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의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 그룹 중에서 우리 탈북자 그 청소년들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공부를 가르쳐놓고 자유한국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그런 게 숨어있나 싶을 정도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중국어도 잘하고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땅에서는 꽉 눌려있다가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게 막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기쁨과 능력과 평화가 있는데 마귀의 지배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반의 반도 발이 못하고 그냥 꽉 눌려서 살았어. 이제부터는 사랑이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서 내 안에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해지고 기쁨이 슬픔보다 강해집니다. 미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랑한테 눌려버려요. 슬픔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남아있긴 하는데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밀려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은혜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의 힘이 기세가 확 꺾여버렸어요. 그냥 비실비실 남아있긴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비실비실 눌렸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배웠죠.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사하는 심사 기준이고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이 있고 심사 기준이 있어야 채점을 해서 성적을 매기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만점을 받아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알면서도 가질 수 없는,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율법을 다 행하고 나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마치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영 잘하면 한강은 건널지 몰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에 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도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일일이 싸우려고 하면 효과도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빛을 초대해드리면 어둠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죄와 일일이 싸우려 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확 들어오게 하십시오. 항상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인간 속에는 잠재된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들이 항상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세포가 워낙 많아서 왕성하게 암세포들을 압도하니까 내가 여전히 아프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은혜의 세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의 세포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막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죄의 잔재도 기세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5절, 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달라져요. 파스칼은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항상 공격 타겟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타락시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를 견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봐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악한 세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코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잘 될까를 생각합니다. 항상 돈을 생각하고 음란을 생각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빼앗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더러우니까 인생도 그렇게 더러워집니다. 계속 이렇게 육신의 생각만을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것이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도 다 거기에 전염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삶은 생각의 결과이거든요. 허망한 생각을 하니까 허망한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타락했어요. 자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가정을 또 한 마을을 또 한 시대와 역사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오래전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세계 역사가 얼마나 폐해를 입었습니까? 그는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이 이 부르주아들이 민중 프롤레테리아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 부패한 부르주아를 이렇게 도와서 인민들을 마비시키는 아편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종교는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지주계급 축출하고 부르주아 계급 축출하고 교회를 몰아내고 지상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베트남에서 얼마나 끔찍한 피해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나게 겪었어요. 이 마르크스 한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타락시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끔찍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입증해 주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예민한 사업 결정을 할 때도 돈을 벌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까닭은 성령이 살리시기 때문이고 평안은 까닭은 살리시는 성령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내 마음의 슬픔과 불안감이 떠나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입한 그런 악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이 정결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섭죠?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강한 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을 해야 내가 복을 받고 능력을 누리는데 이게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오면 순종이 쉬워요. 여러분이 말씀 순종이 어렵다.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하십시오. 지금 생각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순종이 쉬워져요. 순종이 쉬워져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고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8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영어성경에 보니까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컨트롤타워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기도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치유가 있고 능력과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의 보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개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이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내는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몸 안에도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많이 간구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랑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생기가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생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도 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옛날 것들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술자리가 더 이상 흥겹지가 않아요. 음담패설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해서 가시방석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두근거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욕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죄가 안 받아요. 세상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옛사람이 죽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는 옛날에는 설교 들을 때 내리졸았는데 이제는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감동과 눈물이 솟아납니다. 남자들이 술 한잔 없이 밤새 모여서 순예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교회 오는 것이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서 달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교회 문을 열면 교회로 달려오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괜히 그냥 교회 밖에 애써서 밖에 와갖고 한 바퀴 돌고 가는 성도들도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탁 죽이는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을 타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죽은 인생을 살리는 성령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사랑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주도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자유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